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교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전염병에 대한 말보다는 학교 게시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날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이른 아침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몇몇 잎사귀들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 스파이스 라테는 스타벅에서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반 후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가을이라는 시즌에 들어갑니다. 가을은 우리가 부르는 정기적인 거슬러의 회귀를 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저는 명백한 이유로 보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기적인 regular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 여행과 닥치는 대로 여행이 사라지고 삶이 좀 더 구조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겠는 때입니다. 이때 알람 시간은 조금 더 일찍 올립니다. 버스는 이웃을 순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안정됩니다. 저는 가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전에 우리 팀이 저에게 다가와 만약 우리가 가을 발사를 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에 매우 기뻤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우리 계획 회의 중 한 분이 제안하길 우리가 보통 하는 시리즈에 한 발짝 물러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메시지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다음 특정 구절에 대해 가르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제 자신의 구절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제안된 구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제 삶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가을 출시는 큰 비전을 이야기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아마도 지난 15년 동안 지역교회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경 구절 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35,000 피트 높이에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큰 그림입니다. 비전입니다. 이것은 큰 비전이며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하는 더 큰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보지 못한 것은 이 동일한 성경 구절이 제 사역에 대한 청사진 또는 개인 생활에 대한 청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개인 청사진은 제 우리의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알다시피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알아차린 것은 그것은 우리의 리듬이 중단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을 작동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편화되었습니다. 우리의 특정 시간에 특정 날씨에 일어나서 특정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극치적이고 지속적이어서 일어나서 거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상적인 경험을 하려고 노력한 만큼 이 전염병은 기독교 공동체의 리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물론 수천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 전염병 전의 교회와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표준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볼 수 있고 해안에서 예배를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다시 옛날처럼 가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희망이시며 세상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전하기 위해 그가 우리 교회에게 교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느낄 때,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은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현실과 씨름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팀이 이 구절을 제안하고 저는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규모 리더십 가이드 역할을 한 동일한 구절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순간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구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목은 샬롬의 리듬입니다. 저는 규칙적인 패턴, 연습, 리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샬롬의 삶을 이끄는 데에 영향입니다. 샬롬은 인간의 번영을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또 이것은 온전한 삶을 가르칩니다. 평안입니다. 삶이 있어야 할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할 개인 샬롬에 대해 훨씬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리듬은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샬롬의 삶,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고려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샬롬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샬롬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2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을 돌아가면서 제가 역사적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 정복되어 약탈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도시 바벨론 악인과 세속 사람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외상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옮겨졌습니다. 분명 깊은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도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장에는 그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리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에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중의 일부가 지금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을 주목하십시오. 여기 4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 혼란에 이 변위가 자신이 조정하고 있는 어떤 것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유배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의 범위와 순위에 정확히 부합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이라도 가능합니까? 몇 구절 후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쫓겨나고 방향을 잃은 그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자신이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손에 있고 아직도 하나님 눈에 있고 심지어 그들이 망명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한 그분의 시정 파괴를 보지 않으십니다. 번성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자신을 신뢰하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포옹하라고 조언합니다. 개인과 단체 모두 샬롬을 경험하는 번성하는 사람들의 리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럼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현상 유지, 초과를 꿈꾸며 계획하고 건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너희들이 사는 곳이다. 여기가 너희들이 새로운 집이다.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밖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성박을 진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집을 내 집으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내 셰리와 저는 30대에 뉴욕으로 이사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마치 뉴욕시리는 바빌론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이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리와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자신은 여기 뉴욕시리에서 16년 동안 살았는데 저는 여기서 단지 16개월을 살았어도 이 도시를 더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환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실향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있는 곳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의 기이함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궁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그 구별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의 것을 포용해라고 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는 그들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의 우상 숭배의 행심으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곳이 너희들의 새로운 집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자랄 것이다. 여기 철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에르메야 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일하고 놀아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리듬입니다. 이곳을 여러분의 집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을 포옹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로 가겠습니다. 리듬의 이유 두 번째. 5절에서 나온 것 같이 여기서 정원을 심고 그 생산물을 먹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요구하는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기를 해야 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농부가 아닌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시대의 리듬에 도전하십니다. 또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이것은 번창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모범에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1787년경 유명한 노예 폐지론자가 된 영국의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그의 첫 번째 법안은 통과됐으며 그때까지 26년이 걸렸습니다. 모두 노예제도 폐지가 될 때까지는 4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어딘가 수고와 먼지, 물, 진흙 속에서의 작업에서 심고 기다리고 수확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그때 번성합니다. 그래서 리듬 두 번째는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로 안내합니다. 세 번째 리듬은 거기에 곱하고 줄이지 마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항상 생명에서 나온다는 일관된 성경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대대로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을 생각할 때 그 책임은 아기를 낳은 것에서 제자를 삼는 데까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사회를 죽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거기엔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증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남은 것은 독성 수준의 염도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흘러야 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쏟아붓고 쏟아주고 거기에는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번성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챈 게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그대로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함께 봉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팀에 합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식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식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리듬을 찾겠습니다. 네 번째 리듬은 내가 너희를 보낸 그 성읍에서 복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의 첫 단어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조되는 접속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것들이 내가 전에 말했지만 이제 나는 당신에게 다른 것을 말합니다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나 그러나 이곳 바벨로니아에서는 한 곳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적극적으로 철저히 이교도적이고 이질적인 문화의 번성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복지와 이웃 이교도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들은 도시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영은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번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도시를 멸망하는 것 그만두고 대신 그곳을 사랑하라. 그것을 번영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도시를 위해 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번영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리듬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듬으로 그들이 꾸는 꿈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올바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감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점만 빼면 사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상품 개선서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음성을 듣지 말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진정한 샬롬의 경험이 부족해서 잘못된 꿈을 꾸고 있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러한 관련된 두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정말 우려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터커 칼슨이나 앤더스 쿠퍼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듣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뉴스를 듣거나 읽거나 시청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친구와 동료가 함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최근에 중대한 인생 결정을 내렸는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백성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들이 꾸는 꿈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방하고 있는 실제 리듬입니다. 들려오는 음성을 끄십시오. 저는 최근에 휴대전화에서 모든 뉴스 앱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제 휴대폰을 충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리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리듬.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아 만나리라. 다른 목소리의 볼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모임은 교회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National Geography 블루존 연구 프로젝트에서 최근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앙기반 커뮤니티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에 평균 14년의 삶을 추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대에 몇 년의 수명을 더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세월의 품격입니다. 그 해의 번영입니다. 여기 이것에 대해 뭔가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면에서 영적으로 하는 공동예배에 대한 뭔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번영을 이끄는 리듬입니다. 집을 짓고 식물을 갖고 곱하고 줄이지 마십시오. 도시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잘못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며 교회로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1년 동안 비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업 및 개인 수준 모두에서 이러한 리듬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비두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실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